오늘을 끝으로 우리 2개월, 2달 동안 우리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소수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역사일이 없었던, 즉 교회사에 없었던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배가 이렇게 큰뭐 어떤 억압이랄지 어떤 핍박 때문에 이렇게 실제 모이는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세계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그 가운데 한두달 동안 어느 분에게는 큰 아주 쉼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분은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힘들 거예요. 이제 한 9월쯤 돼야 회복이 될것 같고, 근데 늘 예배를 들었던 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되게 소망이 되어지고 되게 사모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좀 하세요, 좀 하세요.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이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후회되는 게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랑을 못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참 쉬운 말이면서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많이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우리 하강자 목사님, 늘 이렇게 사랑한다, 뭐, 성원아, 뭐, 사랑한다, 현수야,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아, 저런 말이 가능하시구나. 근데 얼마나 많은 또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야, 이게 참 귀한 말인데 많이 못하고 사는구나,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이제, 이북 실향민의 후예로서, 또 무뚝뚝한 강원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많이 또 시대가 많이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험난하게 어떻게든지 살아남는데 주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사랑을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게 좀 관통해 나가서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우리 한몇주 동안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어떤 과정과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중에 이렇게 성경 모임을 어떻게 모임을 명칭할까 하다가 뭐 성경 연구 모임 했다가 너무 부담스러워 성경 모임 했다가 그냥 모임 했다가 그냥 그 됐는데, 성경 모임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요. 비로소.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토요 성경 모임. 그 주중에 있는 모임은 가능한, 저도 지금 이제 신학교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뭐 그냥 주중 성경 모임 이렇게 보통 수요일 날 이렇게 사역자들 중심으로 좀 모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시간에 전달되는 내용들을 만약 성도님들은 잘못 들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분들은 계속 어떤 면에서는 내용도 알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또 있던 질문거리를 질문도 하면서 앞에 있는 그 최영세 목사를 굉장히 난감하게 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하고 막 그렇거든요. 하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알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감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앞으로 성경을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제가 심취해 가지고 뭐할말 못하고 막 넘는 경우 너무 많아서, 가능한 한 제목이 뭐 어마어마한데, 뭐 그냥 늘 하던 얘기들이에요. 하던 얘기인데, 왜냐면 12강 우리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12개 강의를 이제 우리 모인 분들조차도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듣게 됐고, 또 27강 27개 내용도 실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지역교회에서는 또 62강 내용, 유튜브 내용들을 또 그렇게 또 들었다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교회를 수없이 나가고 무슨 뭐 특별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또 신학적인 책들을 뭐 개론, 총론, 뭐 개관, 뭐 별걸 다 읽는다 하더라도 책을 근래 좀 몇 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얘기들 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인데 창조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성경이 창조를 말하려고 전체가 기록했냔 말이야. 아쉽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나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 동의합니다. 동의한데 뭔가가 대표적인 말로 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가 이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더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뭐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 아이템 그런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못 갖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딱 볼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또 가정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가정을 좀 편안하면 좋겠어. 저도 그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족 행복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두고 성경을 볼 수도 있죠. 때마침 아브라함 가족 얘기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가. 아담 가족 말하고 있어요. 아벨, 뭐 가인, 아벨, 셋. 다 가족 이야기야. 노아의 가족 얘기 말하고 있어요. 다 가족 이야기.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게 창세기 기록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많은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치유 혹은 뭐 치료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이게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는 아예 치유 사역이 교회 목표야. 그래서 막 교회 기도원도 짓고 특별 뭐 기도팀 이래서 막 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팀, 병자를 위한 팀, 그리고 무슨 뭐 환우를 위한 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암을 두고 기도할 때는 그 암을 두고 세밀하게 막 의사와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1차 항암과 2차 항암을 해서 막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거냐라고 물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글로. 영어 좀 다르겠습니다만 치유라는 말도 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합해도 20번이 안 남아요. 신구약 합해가지고. 근데 한 교회가 치유를 붙잡고 한평생 활력 있게 달려갈 수 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행복 그냥 검색을 해본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모두 다 요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불행하고 싶겠습니까? 난 불행하고 싶어. 어우, 난 불행을 사랑해. 그런 인간 있나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불행을 목표로 삼아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에 따랄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 병원 보내야 됩니다. 격리해서 도와줘야 돼요. 왜? 사회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너의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 반향을 가지고 쓴 건 아니지만 전체가 11번 나와요. 11번.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도 성경을 들고 계속 말하기엔 뭔가가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렇죠? 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도 뭐 성경이라는 말 있겠습니까만은 있어요. 2번 나와요. 성공이라는 걸 성경에 물론 의도한 말은 많지만 그 단어가 그냥 물리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사탄 마귀 귀신 되게 좋아하는 분 그걸 쫓는 게 특화된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사탄 몇 번 나왔을까요? 마귀 더해봐야 제가 세봤어 오늘 제가 그건 다지만 사탄 마귀 더해봐야 80 더해봐야 사탄이랄지 마귀랄지 신구약 합해서요 81이 나와요. 81에 뭐 번역본마다 개역개정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평강, 평강 88에 나와요. 88에. 나 편안하고 믿는 거야. 마음 편안한 거 88에요. 그리고 나는 인내가 부족해. 인내심을 키워야 돼. 성경으로서 그래서 믿는다. 인내란 말이 23번 나와요. 자비 35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도 286회 나와요. 기도하는 게 목표다. 성경은 기도하려고 써준 책이다. 286회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가. 전도란 단어가. 어느겐 전도를 막 특화해서 전도 안 하면 구 못 받은 것처럼 말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던 부분도 뭐 있죠. 전도란 단어는 안 세봤네요. 셌네요. 23회 나와요. 23회. 세계복음화 그런 말은 없죠. 없는데 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 그렇죠? 사랑이야, 사랑 진짜 사랑 557에 나와요. 역시 사랑이 제일이죠, 그렇죠? 양쪽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뭐 믿음이란 단어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소망, 사랑 검색해 보세요. 사랑이 제일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24구절 나와요. 신약에만. 요 단어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표현들 말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온 절수가 524구절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주중에 많이 드렸는데 7969절이 신약의 구절수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구절수가 7,959절 되고 구약이 한 2만 2천 구절 돼요. 2만 5천 구절. 거의 3분의 1이 신약이에요. 구약에 비해서. 근데 신약 7,959절에서 거의 2,500회가량을 구약을 인용을 해요. 그 3분의 1 정도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을 빼놓으면 히브리서가 존재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뭐 히브리서랄지 요한계시록이랄지 베드로 전후서가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했다고 말을. 예수님 또한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요. 주로 구약 인용은 예수님의 주로 구약 인용은 모세오경에 국한돼요. 물론 많이 인용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왔던 얘기. 이건 신구약을 합한 거니까 그리스도 단어가 500을 사. 그러니까 딱 봐도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 기록의 목적에 맞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사랑이 맞죠.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건 아니에요. 많은 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부정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에서만 524구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13분의 1이에요. 13구절에 한 번씩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빼놓고 예수라는 이름은 빼놓고 그리스도란 단어만. 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 할 때 기독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거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보여져요.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고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뭔가가 구조가 달라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한 천지를 창조한 분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자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계속 올 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학교 수업할 때 좀 다를 부분이지만 뭐 그런 부분과 이렇게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모양을 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늦어지니까 구약 성경 또 서론을 좀 정리를 하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보고서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쓴 다섯 개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보고 토라, 유태인들은 토라 그래요. 토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용이죠.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창세기가 창세라고 명명한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읽고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도 다 마찬가지. 근데 그 제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거고, 출애굽은 뭔가가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고,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인들에게 준 기록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준 내용이에요. 말라기에 나와 있죠. 레위인들에게 준 그 언약에 대해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나왔다 볼 거고요. 민수기 뭡니까? 백성들을 백성 민자 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세요. 그거 센 얘기고, 계속 불신앙하는 얘기들. 신명기는 요런 신자. 이거 무슨 신이냐면, 뭐, 신신당부할 때. 거듭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레위기 줬던 이 언약을 거듭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이게 신명기라고 보면 알 수 있죠. 잘 보세요.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 누굴 말합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는 둥, 악했다는 둥, 많이 가설을 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요. 그렇죠?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이 없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감각에 충족을 하면서 수돼지 말처럼 그냥 먹는 거를 전전긍긍하면서 한 평생을 70, 80년을 뛰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뛰어가죠. 젊을 때는 그 탄력에 조금 가다 보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또 하나님과 비슷한 왕적인 존재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 언약적인 존재로서 너희들에게 약속을 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셨어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유련히 유리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약속을. 그렇죠? 해봐야 간단한 거죠. 뭐 이거 해주면 뭐 하도 사줄게. 이 정도 약속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의 대상자를 여기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신비하게 안 여기,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타락했을 때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안 주세요. 모든 인간을 더한 것보다 지혜로운 게 사단이에요. 사단마귀가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했을 때 그에게 기회를 안 줘요.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는 동물의 가죽옷이 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을 통해서 딱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과 딱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만나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부분들은 계시가 되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보는 알 수 있어요. 데이터는 알 수 있고 컨텐츠는 알 수 있고 인포메이션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직장에 예전에 있으면서 착한 불신자 엄청 많이 봤어요. 너무 선하고 나이스하고 되게 배려심이 크고 남에 대해서 져줄 줄도 알고 안정돼 있고 가정 중요한 줄 알고 국가 중요한 줄 알고 자연 중요한 줄 알고 정말 그런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막상 영적인 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있는 어두운 그늘들을 많이 보게 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 믿는 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눈이 독균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다 눈들이 뭐 다 8시 20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8시 20분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강 내용에서 2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돼서 말을 하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출발되어졌고 인간에게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애굽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요셉을 모르는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국무총리 누굽니까? 압니까? 모르죠. 누구한테 물었대요. 이승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물었대요. 애들 대통령이고. 그건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봐야 지금 몇 년 안 지났어요. 100년 안 지났어요. 근데 400년 이상 지났으니 요셉을 알겠냔 말이에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겠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생각을 430년 살면 남의 나라 아니에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을 부를 만큼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하나님을 부르려낼 때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이 모세 집 근처에 살았냔 말이야. 아니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안 가봤습니다만은 한국만 하나 더 클 거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장로를 다 부른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 하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변명합니까? 어쨌든 출애굽을 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이 누군 왜 바로 왕을 패하시고 바다를 쩍 가르셔갖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야.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대요. 왜냐하면 바다가 확 서가지고 옆에 벽이 돼 있는 거예요. 벽이. 저희 집에 어항이 큰 게 있어요. 물이 한 160리터 들어가요. 160리터. 얼마인지 아시고 야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바다가 서가지고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 가른 걸 보니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끝이 30몇 킬로가 돼요. 건너려면 홍해, 바다라고요. 황해, 바다라고요. 강이 아니라 한강이 갈라져도 위험할 판국에 홍해가 갈라져서 붉은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 지나갈 때 믿음이 없으면 못 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 출애굽기는 왕 대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 부분을 좀 발견을 하면서 또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언약이지만 레위인들은 열두 지파들의 어떤 지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거룩이 모든 지파의 거룩이고 레위 지파의 어떤 순종함이 모든 지파의 순종함이에요. 레위 지파가 언약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말락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경홀하게 여기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희생 제물의 똥이라고 말라기가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을 저버렸다. 이것이 말라기의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가 있거든요. 그 중간 암흑시대가 그때예요. 레위인들에게 많은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다섯 가지 제사 방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제사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왜 주냐?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게려고 주시는 게 아니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죄인이야. 제사를 왜 지내게 하냐? 네가 죄인인 것을 매번 기억하게 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정결하지 않으면 제사가 들어가서 뭔가가 불충족하면 제사장은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거야. 딸랑딸랑 거리는데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그러면 땡기는 거야. 제사가 뭔가가 충족이 안 된 거야. 뭘 의미한다고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왜? 제사장은 자기 죄를 씻고 들어가고 늘 두려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어 나오게 됐어요. 그가 나왔을 때 백성들이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충분했기 때문에 살아나온 제사장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족하면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살린 그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 뒤에 그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렇죠? 이런 거 말할 때 사랑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뭐 싸우지 말자 사랑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먼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떤 이유죠? 인류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내가 1번이야. 물론 우리는 인류라고 보고 전 세계에 사랑하는 마음은 나아가야 되겠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 내에 거류하는 잡족이 많았어요. 그들을 포함한 것이지만 원래는 그 언약에서 언약 내에서의 내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아,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난 족속을 멸했습니다. 그 언약 받고 내 이웃 사랑을 내면 가난 족속을 정복하면 안 되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율법 왜 주셨냐?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려고. 그 레위기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다를 우리가 대충 내용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민수기를 보면은 계속 80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민수기는 불평의 책 이렇게 불리게 돼요. 계속 뭘 전달했냐? 말씀 전달하는 역할들을 모세가 계속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모세오경에서 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는 것들을 이렇게도 추론해보고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대단한 내용이구나. 이게 안 나와 있구나를 몇 권을 봤는데 원서까지 뒤져봤어요. 짧은 내용으로. 물론 번역도 그렇습니다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명이 뭡니까?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종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청종아니라. 민수기 듣자니 아니라. 신명기 청종아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게 율법서잖아요. 물론 전체 율법서는 죄를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장을 우리가 예표한다라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기록에 목적이 왜 없겠어요? 일기를 써도 목적이 있잖아요. 시를 써도 목적이 있고 윤동주가 쓴 십자가를 읽는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서시를 읽는다. 목적이 있잖아요. 시를 쓰는데 그냥 쓰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글을 쓸 때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니까. 목표. 그 목적이 성경도 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요. 천자문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천 개의 글자 한자를 기본 글자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명심보감. 조선시대 유치원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삼강 오륜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 책들이에요. 무진장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춘향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에 한 15,000권 책이 있는데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문서기 때문에 당연히 결국 노래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시나리오도 목적이 있어요. 연극도 다 목적이 있고 사람의 한 행동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서 쓰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건과 많은 내용과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사실은 제사장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져라라고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게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율법서 다음에 무슨 내용입니까? 역사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서도 한 12권인데요. 이거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예요. 에스더는 개인 여행이 아닌가요? 그 돌아올 때 못 돌아오고 남아있던 그 한 여인의 글이죠. 역사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들, 또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왕이 등장하고 그 둘을 비교하고, 사울은 절대 안 묻고 다윗은 계속 묻고, 저놈 죽일까요? 이것도 물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부인이 3천명인가요? 3천명 첩. 그래서 나라가 나눠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하고 두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져요. 이 내용이 역사서예요. 백성들이 항상 뭘 요구했냐?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왜? 너무 많은 그 이방민족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하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 그들이 계속 왕을 찾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그냥 자기들 필요에 맞는 왕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왕들을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역사서 기록의 목적이 뭐냐? 참된 왕이 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 개념화해 가지고 선제 제사장 왕 아무런 배경도 없이 아무런 각도도 없이 아무런 그냥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개혁과정 너무 힘들면 쉬운 성경 잘 나와 있습니다. 눈이 어둡습니까? 들어보세요. 듣는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시편이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의 시편 인용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도들이 구약 시편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성경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쓰는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계속 뭘 말합니까? 참 진리가 필요한데 선지자가 17권이에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냥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보다 불순종하고 엉뚱하고 전하는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백성들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헤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문에 콩나듯 참 선지자가 드러나서 말들을 전하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선지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참 선지자가 와야 할 것을 그렇죠? 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요약해도 뭐가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말하고 있네? 왜?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고 하나님 자녀이면서 언약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사단이 범죄 속였지? 사단이 범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예요. 여기에 삽입해야 돼요. 인간이 선택해서 자기 주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초예요. 그렇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 네? 우리가 이겼잖아요. 물어봅시다. 당신이 언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 선수가 했지. 아, 우리가 언제 내가 축구했냐면 그 구경만 했지. 이걸 대표 원리라고 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가 전달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가득 말하고 있어요. 너무 모르겠다. 로마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면은 5장 6장에서 그렇죠? 5장 6장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인됐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이 올 것이고 왕이 올 것이고 선지자가 올 것인데 와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왕이 와서 새로운 통치와 보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우리가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빛이신 진리를 맞이하고 만나는 것이 선지자가 요구하고 있는 길인 거예요. 이 기록의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이걸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임명장을 주던가 군대에서는 계급장을 달아주잖아요. 이때는 기름 머리에 기름을 딱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 왕, 선지자가 그렇게 임명되었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왜 구약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냐?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사단의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이 존재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사탄은요, 몇 번이라고요? 81번이에요. 성경에 가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길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이게 끝이에요. 막 그 부분을 막 특화해가지고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딱하면 사단에게 뭐 5-4로 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단을 말할 때 뭐 이상한 그 구미호 비슷한 막 이상하게 우리가 동양 우리 한국에 있는 이상한 무슨 구미호 남양 특집 나오는 그런 귀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의 목적지는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몰라야 구원 못 받는 거야.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얘기를 복음이래.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의 복복자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뭐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한 번도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분들은 더 은혜 받으시고요. 혹시 못 들었던 분들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그렇죠? 그 1절부터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연관하지 마세요. 복음 그러면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뭐냐? 신약 시대는 성경이 다 구약이에요. 신약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신약 시대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이 구약을 예수님도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교육으로 매번 보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보니까 이 복음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무슨 내용 뭐냐?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래요. 그렇죠? 우리처럼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 복음 그러면 그냥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온다는 그거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었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하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여서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왕. 새로운 보호와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 참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기억하세요. 항상 그래요. 말이 말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말라기를, 예, 말라기는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결론 뭐냐면,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실 것이고, 선지자 역할을 하실 것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실 것이고, 왕 역할을 하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 때문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다라고 적고 있는 책이 구약인데 39권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치유를 보면 안 돼요. 치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저도 좀 무릎이 아픈데 얼마나 치유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 그렇다 내 필요가 그렇다 그래서 성경 교력의 목적을 거기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교력의 목적은 메시아가 오심을 적고 있다. 수많은 이야기 1500년 동안 한 30명 35명 정도가 기록한 성경의 구약 내용들이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사건 속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쫙 모여 보니까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더라.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고 있더라. 우린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목적으로 구약 성경이 적혀진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뭘 말할까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례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본인이 세례를 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사복음서는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뭘 알고 있었다고요?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야. 야, 구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는데 야,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맞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상하네. 십죽구리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인생 살면서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했던 지점이 뭐냐?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비로소 드러내세요. 그렇죠? 십자가 이 내용은 구약 시대 때 예언되어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330가지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뭐에 관련되어서요? 그가 탄생할 거야.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왜? 다윗의 씨로 나와야 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그는 베들레헴에 와야 되고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그는 또 승천해야 돼. 승천. 승천 전에 부활해야 되죠. 부활. 그분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저렇게 오실 것이고 저렇게 죽을 것이고 저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사복음서는 여기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장 첫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올라가세요.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내용은 승천으로 시작돼요. 승천하고 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거 말을 할 때 아마도 요한도 있었겠죠.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있었겠죠. 모든 제자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오신데 믿자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믿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왜? 봤으니까 그걸 적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승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 편지 글이에요. 편지가 예를 들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뭐 많이 나누긴 하지만 그냥 서신서로 큰 부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부류가 뭐냐? 승천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여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이 서신서에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보겠습니다. 22장 말씀. 죄송합니다. 1장부터 계시록 1장. 1장 1절 그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신약 성경 앞에 보세요. 다 그리스도라는 말로 27권이 다 나와 있어요. 27권 대부분 다 끝날 지점에 다 그리스도라고 또 나와요. 처음에 1장에 나오고 거의 신약 성경 마지막 장에 거의 다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요. 구약보다, 구약은 뭘 예표했잖아요. 의미상. 신약은 아예 드러놓고 말을 해.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그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사도 요한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시는 말로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한 책 성경이에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깨닫는 상황에서의 그런 각도에서 계시는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12강의 성경에 올라갈 수 없고요. 큰일 납니다. 27강의 성경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카톨릭이 잘못됐느냐? 성경 위에 교황이 올라가요. 교황 무오설. 우리는 성경 무오설, 없음을자, 오류오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오류 있다고 믿으면 그 믿는 것도 아니죠. 오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인생 걸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에 선행되지 않으면 성경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속히 오시겠다고 들었고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마지막 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내용들이 주님께서 보면은 이 빨간 글 나온 게 종종 있어요. 보게 되면. 그렇죠? 빨간 글 나온 것들.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적는 거예요. 그걸 적고 본인 생각 적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성경 쓰실 때 좀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 사세요. 그 예수님 글은 빨간 거 나온 거. 일반적인 글들은 검은 거 이렇게. 그러면 훨씬 구별이 쉽잖아요, 이게.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계시,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계신 내용이 뭡니까? 주여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책인데요. 거기도 그 날이 이를 것을 말을 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계속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의 족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말라기도 오심을 두고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신약 내용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 뭐냐?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을 주력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할 때 그리스도 목적 쪽에다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 반대합니다. 전 치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계속 교회에서는 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사도바울이 쓰고 있죠. 이걸 쓰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임을 읽다 보면 당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믿지 않아도 문학적으로 읽어도 그렇게 결론이 나요. 아닌데요. 안 읽어서 그래요. 진짜요. 왜냐하면 성경 읽읍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우 그냥 목사니까 말하나 보다. 성경 읽혀집니까? 읽으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이 먹혀져요? 요즘 시대에? 먹혀진다면 살찐 겁니다. 근데 이게 싸워야 돼요. 싸우고 어제 말씀드렸던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뎌내고 고통 가운데 동참하면서 이 싸움들이 성도가 우리를 견인할 거겠지만 뭐 마음대로 해 이런 견인이 아니에요. 네가 싸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견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도 이거 근거로. 이게 답이 안 되고 이게 나에게 정말 아멘이 안 되고 내 믿음의 기둥이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을 아무리 갖다가 준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름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설교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 공부가 그래서 목적적으로 찾아오는 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구속사 설교라고 말을 하면서 살살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안 배우겠어요? 신학교에서요? 배우죠. 배우는데 이게 이런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장에 나가서 이걸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막 변화가 되는 이유 왜냐면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슴이 뛰고 여기에서 그분 눈들이 가렸던 수건들이 걷어지는 것들입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구약은 재림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신약에 가득해요. 왜? 초림을 말하니까. 구약도 오신다, 신약도 오신다. 구약에서 언약이, 약속이 오신다. 우리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언약이 돼야 돼요. 재림은 약속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을 이걸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12강 교재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 성경 속으로 당연하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걸 숙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토요일마다 저희 광명에서 매주 듣고 있는데요. 시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모일 수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 여러분 어느 순간 마음이 탁 어두워져요. 봤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안 보여. 어느 순간 하나님 믿는 게 안 기뻐. 이런 걸 수없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고 그 군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큰 군을 등한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그 죄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유념하지 못하고 계속 어그러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들인지 히브리서 보세요. 그는 천사보다 크다. 왕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세보다 크다. 모세가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신약엔 가득 써 있어요. 여러분 율법서가 그냥 제사라고 말하시지만 제사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이 오셨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탄생만 믿는다. 그럴 수 없어요. 탄생, 죽음, 부활, 승전, 재림을 다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계속 싸움이 필요한 부분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멘이 안 되어 있으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성경에 기록됐으면 좋겠습니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요? 치유 몇 번 안 된다니까요? 치유는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그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읽었다, 안 읽었냐? 말라기 4장 보면 치유의 광선, 그거 하나 나와요. 주님이 오실 때 치유의 광선으로 너희를 다 치유할 거라는 말씀 나옵니다. 다른 걸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르다라고 성경을 자꾸 보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면 교회가 부하가 걸리고. 왜 그러냐? 이 복음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해해가지고 그냥 언더스탠드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보다 큰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치냔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나에게 발견되도록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아,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밥을 그렇게 먹어요? 네? 몇 캔 먹고 안 먹으면 말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서 왜 이 부분은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걸 알면서 다른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보니까 나라가 사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복음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고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에 관하여서 막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게 시간이 다시 안 옵니다. 20대가 다시 안 오고 30대가 다시 안 옵니다. 그렇죠? 부팅 다시 한번 돌 것 같죠? 그건 컴퓨터 얘기예요. 컴퓨터 얘기. 껐다 키면 켜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끄면 꺼지는 거 그냥. 그거로 끝입니다. 그거로 끝. 그죠? 일생의 일생. 일생. 갔다가, 아, 아니네. 다시 시작. 이거 없고요. 쭉 가면 그냥 끝인 거, 그거로.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래서 목적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깊이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 그걸 성취한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룩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신실함도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순종도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행복한 가정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병나음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인생의 목표도 여기서 되어지는 것이고 부부간의 화목도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구약에 나간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왜? 제사장이 대신 나가는 거예요. 대속. 지금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즐겁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게 탁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최 목사님은 감성이 풍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절차와 규격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부분들이 우리 성향을 넘어서 은혜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걸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무조건 사랑 왜 그 모양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 내가 부족한 우리들이 더 싸워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품이 너무 좋아서 사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이 부러워요.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복음이 더 날이 선다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인도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연가요? 예, 그거.